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심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데 사실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마땅히 여러분 가운데서 쫓겨나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자리에 모이십시오. 나도 영으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과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죄로 가득 찬 그의 본성이 멸망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묵은 누룩은 다 던져버리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월절 빵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을 당해 제물로 바쳐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나는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부도덕한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쓰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나 자매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한자리에서 먹지도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너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veil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역대지상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자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환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지켜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관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모든 예배에 쓰는 여러 은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와 또 금 등잔대와 금 등잔의 무게와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와 은 등잔대도 마찬가지로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의 무게를 그 등잔대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차려놓는 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고기를 건질 때 쓰는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잔 곧 각 은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또 분향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와 수레 곧 날개를 펴서 주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도 알려주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주님의 성전에 배웠을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빛난 강에
빛난 강에 이르기 전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12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연결된 감을 갖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섯 번씩이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생각했고 심지어 마지막 19절에서는
부활이 없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는 비극적인 예상을 하는 바울 사도의 참담한 안타까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염려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편리나 이권을 거부하고 신앙으로만 살겠다고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믿음 생활은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 어리석은 것이고 신앙 속에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것 역시 부활이라는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약속받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인용하여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섬긴 것들이나 때로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과 만나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약속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귀중한 신앙의 행위나 희생은 가치를 잃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는 최종적인 신앙 행위가 바로 세례이지만 순종과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위한 죽음의 모형입니다. 분명 29절은 시원하게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과연 부활이 없다면 신앙적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격려입니다. 1세기 당시 예수교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시로 죽음에 직면해야 했던 사실들은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인데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자 도전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날마다도 힘들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종일토록 지속됨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이고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한 고백이죠. 부활의 소망이 이런 것들을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당부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유혹에 끌릴 수 있고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32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정치적인 불만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곳곳에 큰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하게 하거나 사람과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군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는데 에베소에는 지금도 원형 경기장의 유적이 남아있고 바울이 신앙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짐승 앞에 내몰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바울의 고백은 마치 맹수같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앞뒤를 가르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겪었다는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전자든 후자든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 하반절인데 바울은 이러한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3절인데 세상과의 사귐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4절 상반절인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죄악에 어두워질 때마다 이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보면 34절 하반절인데 왜 믿음을 가진 교우들 향하여 이런 말을 할까? 어쩌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믿음을 각성시켜 영광의 부활에 제외되는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충고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끝낼 사람들이 아니죠. 최소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베드로의 당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5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의 형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몸이면서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몸입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마지막 부분은 과연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첫 부분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에 그랬습니다. 먼저는 죽어야 산다는 단순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책망은 죽지 않고 부활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죽어야 사는 원리, 죽어야 부활하는 희생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예수도의 부활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고 이런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를 전해 듣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일까 신비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사람에게 꿔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영혼을 순간에 가져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안한 비교이고 영적인 것을 제한하는 잘못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경계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가장 단순한 식물의 원리를 통해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곡식의 뿌리고 나고 자람의 원리를 빌어 부활을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7절인데 우리는 사람의 부활을 현재 우리가 가진 몸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 입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8절인데 각 사람의 바라는 대로 형체를 주신다면 아마 무가치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형체는 우리가 기대하던 이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이 현실 속에서부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초라함으로 부활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의 부활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신약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 그 자체가 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바칠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와 상충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신실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